오늘 예레미야서 43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축해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에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그토록 예언 사역을 해오면서 줄곧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아들이는 순종,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것도 사랑의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들에게 매를 들 때 그냥 단순한 증오심으로 매를 들겠습니까? 그 아이를 징계하는 까닭은 돌이키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학교 가야 할 때 학교를 가지 않으면 학교를 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든지 타이르게 마련이고 타이르는 것이 도저히 안 될 때는 뭐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예언자의 말씀을 숱하게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남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은 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길을 또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어이 요한한 일행들이 애굽 땅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축해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전했어요. 빼지 않고 전했고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우니 너희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하나님은 자꾸 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이 되고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쨌건 오늘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다 전했을 때 오늘 성경은 드디어 요한안과 아사랴를 오만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 들리겠습니까? 무슨 말을 들은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까? 교만이란 이미 하나님 위에 본인을 올려놓은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정녕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죽으리라 고 말씀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질투해서 못 먹게 하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못 먹게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의심을 불어넣고 그 의심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그 의심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의심과 교만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사람을 점점 의심하는 까닭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선행지수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철저히 불신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불신은 철저한 불신이야말로 가장 교만한 대표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의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고 점점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불신하고 하나님의 동기를 불신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신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응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태도가 표변하는 것을 봅니다. 태도가 180도 표변하는 것이죠.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리고 그들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빼앗아와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때까지는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던 그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반응 아닙니까? 일껏 기도를 부탁하고 응답을 받아달라고 얘기를 해놓고 정작 응답이 응하자 그 응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이롭게 하는 말씀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내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벌써 이미 잘못된 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의 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의 길만을 걷습니다. 우리는 이 길이냐 저 길이냐를 물어요.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주님은 언제든지 십자가의 길을 가리킬 뿐입니다. 이 길도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아니요. 저 길도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아니요. 따라서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했다는 유명한 일화는 우리를 다시 한번 신앙의 첫 자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남북전쟁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군사령관이 대통령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링컨 대통령이 그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대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닐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편협된 생각, 옹졸한 생각, 내지는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이 우상 숭배로 치닫는 길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늘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자들을 돌이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 길은 돌이키지 않고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자가당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뻔뻔해요. 무슨 일을 해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늘 본인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 독선과 오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요한안과 아사랴를 오만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가 결정한 것을 반드시 지지해야 되는 내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 너 편에서 그렇게 애굽으로 가려고 말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불안했던 탓인지 바룩을 끌어들여요. 바룩은 지금 얼마 동안 나오지 안 보이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바룩도 바벨론으로 안 잡혀갔든지, 바룩이 너를 사주했지. 이제 모함을 만드는 거죠. 이야기 만드는 것입니다. 남을 모함하는 사람,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늘 스토리를 만들어요. 너 누구한테 들었어? 누구한테 사주받은 것이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바룩에게 얘기를 들었구만. 너 바룩하고 한패 아니야? 바벨론파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들은 늘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친애굽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늘 바벨론, 친바벨론파라고 규정한 것이죠. 그런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하고 다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친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한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자꾸 바벨론 입장에서 우리를 얘기를 하는구나. 바벨론에 승복하라.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라. 바벨론의 통치에 그걸 순복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까닭은 저들이 친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자, 이런 선입견과 편견은 우리의 입맛과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맛이 고정되면은 그 음식에만 계속 쏠리게 되지 않습니까? 조미료에 맛이 들면 어때요? 조미료 아치 맛 없습니다. 어떤 좋은 재료로 요리를 해도 조미료가 빠지면 맛이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편견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선입견과 편견에 찌들어 있는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곧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곧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하나님만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만 내 편이라고 고집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안과 이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 태도를 보면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바와 정상반된 얘기를 듣게 되면 마치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을 거절하듯이 당장 거절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편견을 합리화합니까? 늘 자기는 옳지요. 늘 자기는 한 수 위에 있죠. 4절, 5절, 6절, 7절 쭉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벌써 가기로 결정하고 애굽으로 간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기도도 부탁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애굽 가는 걸 지지해 줄 것이라고 철통같이 믿은 것이죠. 따라서 애굽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 예레미야의 응답, 아니 애굽으로 가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이 끔찍한 예언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을 끌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하고 바룩은 왜 데려갑니까? 참 웃기죠. 아니 거기 가면 죽는다고 예언한 사람들 그 땅에 끌고 가서 죽이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일말에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험 들듯이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느리고 갔다는 것은 강제로 끌고 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왜 예레미야가 애굽을 가겠어요? 바룩이 왜 가겠습니까? 거기 가면 죽는다고 예언한 사람이 그 땅에 왜 가겠어요? 끌고 간 거죠. 끌려간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다바네스에 이르렀습니다. 다바네스는 이 애굽, 입 애굽하는 관문과도 같은 뜻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뭐 공항 같은 데 이제 들어가서 입국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그냥 대거 지금 데리고 또 애굽으로 들어오니까. 이들은 청종할 뜻도 없고 청종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결정하지 못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본인이 살았던 과거를 한번 반추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굴복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자꾸 튕겨나가는 것이죠. 아니 돌짝밭 길가밭과 마찬가지고 가시 덤불밭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자꾸 다바네스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이 애굽 땅의 지도를 그려야 돼요. 애굽은 잘 아시는 대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델타 삼각주가 있습니다. 그 밑에서부터 우리는 찾아 올라가면은 이제 노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멤피스라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올라가면은 헬리오폴리스라고 70인역에 번역된 도시가 온,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모세가 나중에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온이라고 하는 곳이 헬리오폴리스로 번역이 되는데 그곳이 태양의 집, 태양신을 모시는 곳, 태양신 라를 모시는 곳입니다. 중요한 곳이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람셋이라고 듣고 있는 나중에 출애굽하는 근거지가 되는 람셋이 위치를 하고 있게 됩니다. 어쨌건 지금 이 다바네스는 그 위에 람셋에 가까운 곳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 땅에 들어오는 관문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 그치 이 뭡니까? 갑자기 이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이 맺는데 이제 상징적인 조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더 이상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고 상징적인 행동이 나올 때는 이제는 회복과 언약의 때가 끝났다는 걸 말해요.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나 예언자가 행동으로 옮길 때는 행동으로 상징을 표할 때는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예고할 때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13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유브라데 강가에 허리띠를 묻으라는 상징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파오라 다 썩어서 못 가지고 오죠. 예레미야서 19장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토기장에 가서 옹기를 샀다가 흰놈의 골짜기에서 깨뜨리라고 그래요. 옹기는 깨뜨리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27장에 오면은 멍에를 메라고 그래요. 나무 멍에를 메라. 그 멍에를 반드시 메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이미 말로 예언을 전하지 않고 행동으로 그걸 할 때는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는 건데 나중에 이게 뭡니까? 이 뜻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풀어줘요. 거기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장막을 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거기로 침공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를 터전으로 삼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10절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이게 실제로 BC 581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공해가지고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는데 기어이 갔단 말이에요. 기어이 가죠. 다시 또 바벨론에 붙들려 왔을 거예요. 바벨론에 도망가 바벨론의 통치를 거부하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자들이 다시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애굽에 있는 그들을 또다시 포로로 잡아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멧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온이라고 하는 이 지방을 지금 벳세멧으로 또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지방을 말합니다. 라의 신전, 태양신이 있는 신전, 그 신전들을 다 불질러버리고 거기에 세워 있는 오벨리스크 이 신 이 저 주신 라를 모시는 그 기둥을 세웠어요. 두 개. 마치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 예? 보아스와 야긴처럼 그 라의 신전 앞에 세웠던 그 기둥 오벨리스크 이게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신당들은 철저히 불사르게 된다는 것이죠.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이스라엘 땅을 지키라. 그곳을 회복시킬 때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테니까 견뎌내라. 할 때 견디면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을 택한 것이죠. 애굽에 가면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기근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것이죠. 애굽에는 역병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으로 가더라도 그 땅에 전쟁과 기근과 내가 역병으로 너희들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늘 안전을 향해 움직이는 인간의 속성, 뭐 나무랄 일은 아니죠. 생명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안전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전을 어디서 구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안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전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시기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도구화될 수 없는 분입니다.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으로 갈 것이냐 바벨론으로 갈 것이냐가 아니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 바벨론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만약 애굽으로 가라 하셨다면 애굽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곳 미스바에 있으라 예루살렘에 있으라 이스라엘 땅을 지키라 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분과 함께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 그곳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미 우리는 안전한 곳, 여호와의 거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안으로부터 영원히 근심으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샬롬을 잃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이거 샬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굳게 지키며 하루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가장 안전한 곳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으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을 간들 못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간들 뭘 하겠습니까? 주님,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안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불만족스럽지 않게 하시고 비판과 비난의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를 내가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항상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저녁이 되게 하시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굳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세상 편에 기웃거리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 편에 고정시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말씀의 편에 서기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